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나오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간구하는 그 심정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이들 노는 걸 보면은 그 소꿉놀이라는 거 뭐 있고 또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소꿉놀이에 뭐 학교 놀이라는 것도 있고 병원 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들을 이제 만들어서 놀고 있죠. 병원 놀이 하면은 의사 역할 맡은 아이도 있고 환자 역할 맡은 아이도 있고 간호사 맡은 아이도 있고 또 학교 놀이하면은 선생 역할, 뭐 학생 역할 이렇게 역할을 맡아가지고 다들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진짜는 아니죠. 근데 그 놀이 안에 이제 어른들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놀이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생활이 교회 놀이, 종교 놀이로 전락돼 버릴 그런 요소는 항상 우리 가운데에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하는 이 신앙 생활이 놀이로 전락이 돼 버린가 하면은 우리의 속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하여질 때 그건 분명히 놀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놀이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로 항상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모든 관심을 날마다 기울이고 힘써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이 말이 참 중요한 그러한 그 단어가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14절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이미 앞에서 제시가 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잡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한 문제는 네가 열심을 많이 내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내가 굳게 잡는 이 문제는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되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힘을 써가지고 되어지는 것보다도 네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 이 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구인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면서 내가 주를 믿자, 힘써 주를 내가 붙잡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다짐한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고면했단 말이죠. 앞에서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12절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있죠. 지난 주일날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이런 단순한 그러한 차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나의 악함과 나의 더러움과 이 모든 걸 다 파헤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얼마나 문제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이 알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토록 문제가 있고 이토록 내가 악한 존재인 걸 알았는데 결국은 이걸 알고 보니까 나에게서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창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벌거벗은 것 수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 부끄러운 점들을 다 파헤치고 드러낸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파헤치다 보니까 아 이걸 덮을 분이 누구냐? 어떤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온전히 덮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인도할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이걸 알았을 때에 아 이런 나의 처지, 나의 상태에서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사람은 뜯어 말려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힘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알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 저자가 앞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문제는 이런 거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수치와 부끄러움 다 드러났을 때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될 그러한 이유. 그걸 앞에서 말씀을 하고 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 난 주만 믿고 살겠다 어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결심하는 것은 됐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한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태의 그러한 인간인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자기를 파헤치는 이러한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 대해 절망을 해버리고 이러한 나에 대해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은 자연히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그 권면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러한 문제라면은 뭐 이처럼 앞에 어떤 이스라엘의 실패 과정을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잘라내버리고 예수 믿어라, 굳게 믿어라, 굳게 잡아라, 열심을 내라 이런 권면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는 지금 우리한테 그런 권면, 그런 식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고 하는 그 당위성을 끄집어내면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의 마음에 내 마음을 실어서 그 말씀을 따라 가면서 나를 보기도 하고 예수를 발견할 때에 히브리서 마지막쯤 가면은 진짜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을 실어서 잘 따라가셨다면은 아마 히브리서 마지막 때쯤 가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굳게 붙들려 있는 그러한 자신을 또 발견하기도 될 것입니다. 그걸 참 많이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이죠. 아마 히브리서 저자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한테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예수님을 말을 하려고 제사장의 그러한 그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뒤에 보면은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 고난받은 것도 있고 십자가 죽는 것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는데 승천하신 자 이렇게 승천을 그 얘기하신 것은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승천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승천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재림이지 않습니까? 재림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심판의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말을 하면서 그분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처럼 이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언급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몸과 지금 마음이 이 땅에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심판하는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가 굳게 잡을 것, 심판의 기준에서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은 내가 굳게 잡을 것은 결국 세상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 이걸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승천하신 예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세상 사람도 보면은 뭔가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붙잡고자 하는 것은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힘이 없으면은 힘 있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역시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세상 걸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붙잡으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동화책에 보면은 어떤 남매가 뭐 호랑이에게 막 쫓기다가 뭐 하늘을 향해서 뭐 하나님이라 했는가 뭐라 했는가 하여튼 뭐 하나님 부르면서 나를 살리려거든 뭐 그 새 동화줄을 내려주고 나를 죽이려거든 뭐 썩은 동화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동화줄 내려와가지고 붙잡고 올라가 살았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또 호랑이가 그걸 보고는 또 똑같이 했는데 하늘 썩은 게 내려와가 붙잡고 올라가다 떨어 죽었다 맞는 건 모르겠으면 그런 비슷한 그런 얘기가 어쨌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화줄을 내려준 그러한 분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동화줄인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볼 때는 그 동화줄이 썩은 줄로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절대 튼튼한 줄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는 내가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뭔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염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줄을 내려주시더라는 얘기죠. 보기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튼튼한 그 동화줄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줄의 겉모습이 아주 얕게 빠진 썩을 써서 아주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더란 얘기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줄의 모습을 가지고 오더란 얘기죠. 근데 그 줄을 붙잡는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은 단단함을 받기 때문에 그걸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떨 때 예수님이 튼튼한 줄로 보이느냐 어떨 때 예수님이 썩은 줄로 보일 것인가 그건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을 어떤 심판이라는 마지막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은 아주 튼튼한 그러한 줄로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 보면은 이건 진짜 쓸모없는 썩어진 그러한 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굳게 잡은 자로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난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사느냐? 이것을요, 여러분, 날마다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한번 묻고 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굳게 잡은 자로 살아가느냐? 그 예수를 굳게 잡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살아가느냐? 날마다 물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날마다 물으시라는 얘기냐면은 삶의 환경은 날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오늘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예수님을 내가 굳게 잡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굳게 잡느냐? 그게 진짜란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예수를 난 굳게 잡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어려우나 평안할 때나 어떤 때에나 예수님만 필요로 하는 참된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신자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예수를 굳게 잡고 사는 그러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한 번 합격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계속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묻고 확인하고 힘쓰라. 그러한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힘들게 하시는 것도 그 시험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자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물이 더 필요했고 부추가 더 필요했고 수박이 더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잡지를 않았더란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해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자기들을 붙들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잡지를 않은 것이죠. 그게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꼬리 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굳게 잡으라. 믿는 돌이신 예수가 누구신가 돌이켜 생각하면 그분을 잡으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세상을 붙들었을 때 세상이 나에게 해줄 것이 뭐냐? 뻔하지 않습니까?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심판서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 해주시는 것, 심판서 건져내시는 것 아닙니까?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세상이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튼튼한 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썩은 줄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들었을 때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큰소리 칠 수 있고 잘난 척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심판의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굳게 잡는 것은 70-80년 거기에 목숨은 거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세월과의 싸움이냐 바로 그 문제란 얘기입니다. 70-80년 세월을 잠시 잠깐의 그 시간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위해 살아가느냐 바로 그 문제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굳게 붙잡는다 이건 사실 초보적인 거예요. 물론 구원을 위해 예수를 잡는 것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건 초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신자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에 대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 이름을 남겨둔 그런 말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승천 전에는 주님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까지 모두 포함된 것, 이게 주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가득히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굳게 붙잡아서 내가 복받고 잘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 때에 예수를 굳게 붙잡는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해소되거나 해결되고 좋은 환경이 변화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많이 오해를 해요. 내가 잘 믿으면은 형편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진다 그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때에 믿음 때문에 형편이 나아진 대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지인 나사로는 거지 그대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지는 거지 그대로 죽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내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세상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굳게 잡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에 내 마음이 항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어떤 어려운 삶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당초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의 잘됨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앞에 내가 항복해버렸기 때문에 믿고 살아가는 오직 그게 참내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자비를 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뭔가 좀 떡을 기대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올 때 어떤 좋은 떡을 가지고 오기를 그런 바람을 포기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바람들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내가 좀 들어보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복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형통해 주십시오. 믿음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사랑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복이나 형통 이걸 바라보는 그러한 속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산다 해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우리 형편을 다르게 해주고 낫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좀 다시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러한 얘기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 처지를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또 어려움도 이해하시고 돌아보신다면은 근데 왜 내가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내 저 힘든 형편을 예수님 이해하시고 다 아신다 하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내게 이해하신다면 좀 낫게 줘야지 이런 바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연약함을 이해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지를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찌감치 우리는 심판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일찌감치. 우린 너무 연약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말씀을 거역하는데 너무도 소질이 많은 그런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처지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를 믿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항상 뜯어 고쳐야 한단 말입니다. 생각의 중심에다가 세상에서 나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집어넣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심에다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일이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지금 나를 어떤 자로 만들었는가? 항상 그걸 좀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나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나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좀 낫게 하지 않습니까? 내 힘든 건 아신다고 하면서 왜 더 힘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방향으로 원망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연약한 거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지금 주를 믿는 데 남아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 사랑을 아시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난 받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면서 받은 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과연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몰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집중시킬 때에 그렇구나. 세상에 가장 복된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이구나. 그런 고백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가장 큰 보물 된 걸 이미 내가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된 그런 인생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현실은 그렇죠. 믿는 자로 사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네, 지금껏 설명드린 대로 믿는 자로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살아가신 과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해 설악된 필수 과목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인생이 배우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살아가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어려움과 핍박에 처한 초대교인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 이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딴 때는 성경 읽어도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오더만은 이 구절 딱 읽으니까 아멘 소리 크게 나오던데 뭔가 노리는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이 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때라고 하는 걸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시는 그러한 때로 다들 이해를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도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린 단지 하나님께 나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는 그러한 분인 걸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공짜의 보좌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그러한 보좌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것 바라보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를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도움입니다.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예민하는 그러한 분은 아닙니다. 항상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다른 도우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가 하는 것을 발견치를 못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빼앗겨지고 그 사랑과 자비하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굳게 잡기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도리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빠진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교회 출입하는 생활은 그저 교회의 놀이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악한 것 다 덮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죠. 길이고 진리입니다. 항상 그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를 붙잡는 그러한 신자로 열심히 힘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이 힘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내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린 그저 예수님 나의 힘이고 나의 도우심이고 나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에 머물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간다면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생명의 길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추함을 아시고 부끄러움을 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내 주로 믿고 영접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내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땅 마지막 때까지 주만 바라고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